VOA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규모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습 중단 대신 전례 없는 폭격이 확대된 데 대해 놀랐다며 이런 상황은 반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눈앞에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조건 없는 인지석방과 인도적 구호물자 전달, 더불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역사가 우리 모두를 판단할 것이라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총장은 28일 카타르 수도 도하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쉐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총리를 만나 현 위기 상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인질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에서 시작된 샹산 포럼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10차 샹산 포럼에 크산 티카라스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국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90여 개국 대표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샹사 포럼은 미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해 중국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앞서 지난주 마이크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고 수락했다며 미 국방부가 이달 말 열리는 샹사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이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중국과 군간 대화가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샹산 포럼은 통상 중국 국방 부장이 행사 주최자 자격으로 해외에서 오는 손님을 맞고 기조연설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리상포 국방부장을 면직하면서 올해는 국방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3차 회의가 28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이날 몰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날이자 나치를 자국 영토에서 추방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정색 종식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10개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66개국이 참여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에 관해 논의하는 세 번째 회담입니다. 앞서 1, 2차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대선 경선에 도전했지만 선거 자금과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8일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계 연대회의에서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오늘부로 대선 후보 유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 이것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을 사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협동회의를 주재했으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월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렀으며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독주하고 있는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첫 주요 후보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다른 지지 후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 서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28일 현재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최초 보고된 사망자 27명보다 12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멕시코 안보장관은 이들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침수로 인한 질식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선군 정책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휴전과 인도주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김영건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지난 25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Russia has opened a new destabilizing partnership by pursuing arms transfers from the DPRK. My government released publicly on October 13th.
터너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이전을 추구함으로써 북한과의 파트너십에 불안정 요소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불안정의 요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터너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영내 안정을 저해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영내 안정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정 요소이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정에 큰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더더욱 그 불안정 요인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고요. 이 두 번째로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밀착해가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체제와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할 가능성이라는 지적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점을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달 초에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미국은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진전이 비확산 체제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에 점점 더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활동은 이런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또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있다면 김영근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이었죠. 최근에 몇 주간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 8일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한 300여 개가 적재된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 자료를 증거 가운데 하나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 러시아 선적 안가라호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 항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올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 역시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서 최근에 사실상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 VOA가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백악관이 지목한 그 나진항 부근에 여러 가지 그 무기 선적을 보여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은 그러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터너 대사가 밝힌 것이 있고요. 또 백악관과 국무부도 일관되게 여러 가지 관측을 제기해 왔는데요. 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자재,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터너 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과 국무부도 같은 입장이고요.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또는 지금 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이나 원유 등 에너지를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북한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에 이 뭐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실제로 그 실행에 옮겨진 것은 참 극히 드물고 또 어렵고 그런 현실인데 과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대안으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 러시아가 압할 수 있는 대응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서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박진 외교부 한국 외교부 장관, 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 26일 발표한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한 것도 그런 압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성명을 보면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안일의 군사지원도 새로운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 러시아 입장에선 가장 신경을 쓰이는 게 이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 여부입니다. 이 설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한국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좀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죠. 둘째로는 그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핵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미국이 더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이런 무기들을 더 자주 보내서 이 무력 시위를 하는 방안이고요. 셋째로는 중국과의 외교 강화입니다. 뭐 영내 불안정을 중국은 항상 이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러 관계가 이렇게 더 강화되고 또 북한이 무기, 전략 무기도 이렇게 강화하면 영내 불안정이 고조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미국 계속해서 중국에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뭐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주요 자금 원천을 건드려서 김정은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따져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견해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달 중 앞서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올릴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는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정찰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앞서 말씀하신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가 특별한 동향이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두 차례 그 군사정찰 위성을 서해 그 위성 발사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전 징후가 없다는 것이 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고요. 이 통상적인 사전 징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령 그 현장에서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연료 주입 상황이 포착된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국제 해사 기구에 그 발사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가 정찰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가능 개연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관련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관련 기술을 말하자면 토대로 그동안에 두 차례 발사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뒤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정보다 발사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서는 여러 번 성공을 했고 그런 만큼 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그 기술력이 요구되는 군사정찰 위성도 정치적인 결단만 있다면은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에 발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위성에서 살펴본 것들 또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으로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그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노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보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서 논평할 의미가 없다. 또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도 같은 입장인데요.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북한이 최근 40일 넘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지난달 13일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의 지금 50일 가까이 아무런 군사적인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전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그럴 때면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자면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 대응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50일 가까이 이제 아무런 군사적 움직임이 없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이유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군사적인 움직임보다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말하자면 분야, 그러니까 대외정책의 초점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맞추면서 그 후속 조치,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랍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그리고 반이스라엘 여론이 이제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교전에 한층 힘을 쏟으면서 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데 맞서서 미국과 한국도 여기에 강하게 대응책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문에 북한이 도발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총화라는 것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지금 경제난 그리고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뒤 이어서 이달 초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결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지원받아야 하고 또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 군사기술 지원, 특히 더 많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최근은 위성발사에 실패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도움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미한일 3국이 지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가치 외교,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가치 외교를 지금 계속해서 전파하고 확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나 북한은 이런 가치보다는 정권 유지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에서 또 밀착한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이 서로 간의 그 신뢰, 그러니까 뭐 미한일이 가치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거라면 이 북한과 러시아는 신뢰보다는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동맹과는 다르게 북러 관계는 상호 이익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금세 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북러 간의 밀착은 서로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라브로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초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초에 방문한 상황이면은 그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연내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23일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dditionally, the DPRK export labor overseas under forced labor conditions.
살몬 특별 보고관은 북한이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해 군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 보고관의 발언은 선군 정치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살몬 특별보고관 자신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식량과 의료, 식수, 위생과 같은 기본적 필수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과 서방국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문제가 이제 계속되는 건데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말하자면 선군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우선순위에 너무 치중해서 기본적인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해받고 있고 그래서 식량난과 또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군 정치의 폐해로서 이것이 인권에까지도 상황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날 상호 대화에는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압니다. 주요 발언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은요. 미국의 토머스 암브로스터 대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 표현, 통화적 집회 결사, 종교 또는 신념, 이동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몬 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그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고 북한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과도한 자원을 소비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최우선 임무인데 이 북한은 이 국민 인민 보호보다는 정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이신호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도 비슷한 입장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또 무기 개발과 북한 인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허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민간인 지금까지 이제 6명 정도가 있는데요. 또 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백 명의 탈북민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농 루플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영국 측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우리는 약속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자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강제 북송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강제 북송 움직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앞서서 이달 초였죠. 600명 규모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후에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추가적인 강제 북송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중국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아무런 말하자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박진 장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강제 북송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북송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UN 총회 제3위원회,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도 중국 대표는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는 좀 어폐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 국제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이제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예. 이제 농루플망이라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있는데요. 중국은 잘 알려졌다시피 유엔 난민협약 또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비중국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국제규범들은요, 다른 이유로 비록 다른 이유로 국경을 넘었더라도 만약에 이제 송환을 했을 경우 그 나라에서 박해 위험이 있다면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이제 이런 국제 규범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송환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등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라든가 또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그 북한 당국이 처벌을 더 강화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듯이 17살 청소년도 한국행을 기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14억 개천관리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런 입장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북송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게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이 지난주에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한반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한국에 입국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한국 통일부의 그 집계를 보면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3분기에 한국 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39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3분기에 42명, 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증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한국 통일부가 설명하기로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봉쇄가 일부 해소가 된 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자면 그 비상조치가 해제되면서 중국 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그 수준은 아직 상당히 그 거리가 멀고요. 또 최근에 이런 증가가 과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한 해 천 명 정도 수준을 그 기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이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와도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사실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과 관계가 좋을 때도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한 입장과 원칙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탈북민은 경제적 원인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온 그런 불법 입국자들이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돌려보낸다. 이런 북한의 입장에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요. 사실 미국과 한국과 지금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좋을 때도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을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 중국은 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미국도 이 멕시코 쪽에서 남미, 중미 쪽에서 오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를 여기서 돌려보내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거기 이제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란 곳인데요. 미국이 이 사람들을 뭐 에콰도르나 뭐 엘살바도르 돌려보냈을 때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로 보내느냐 또 고문을 하느냐. 이런치 않거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유엔이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북송될 경우 이 북한 탈북 주민들이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중국이 간과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증가하는 이제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24일에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또 5월에는 지난 5월이었죠. 아이를 포함해서 일가족 9명이 그 서해를 통해 한국에 망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국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이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2019년에 의사에 반해 북송이 있었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선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뭐 정확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순해 왔는가는 이제 나중에 좀 통계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인권 단체들은요, 그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북한 주민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귀순하는이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요. 특히 탈북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바라보는지를 북한 주민들도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한 소식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얘기를 해보죠. 양측의 분쟁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휴전 또는 교전 일시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 기자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중동은 국제사회의 이제 화약고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말하자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분쟁 상황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가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이 분쟁을 종식하거나 또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 이렇게 강대국들의 입장차 때문에 아무런 해법이 찾아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제 그 이 사안 자체는 하마스가 이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또 납치한 것이 기본적인 사태의 발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대규모 민간인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의 교전 상황을 휴전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일시 중단하느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이 크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또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그리고 앞서서 브라질은 미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을 중재한 듯한 중간 단위의 말한 그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이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한 소식, 북한 정부의 선군 정책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중동 사태 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남편과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여성이 두 명 있습니다. 2대 퍼스트 레이디 에비게일 애덤스와 41대 퍼스트 레이디 바브라 부시인데요. 바브라 부시는 전형적인 미국의 가정주부상으로 알려졌지만 문맹 퇴치와 에이즈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부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웨즐리는 우리가 남편의 능력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바바라 부시를 졸업식 연사로 초청한다면 남편이 이룬 것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 여성을 기리는 것이 된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웨즐리에서 배운 것에 상반되는 것이다.
1990년 봄, 미국 동북부의 유명한 여자대학인 웰슬리 대학 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해 졸업식 축사 연사로 대통령 부인 바브라 부시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자력으로 뭔가를 이룬 여성이 졸업식 연사가 돼야지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아온 바브라 부시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 전문가인 미국 뉴저지주 라이더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마이라 구팅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m not quite sure what Barbara Bush was advised.
바브라 부시가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브라 부시는 연설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운동을 이끄는 여학생과 접촉했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운동을 이끌던 학생과 웰슬리 대학 졸업반 회장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브라 부시가 정치 활동적인 대가족의 어머니로서 이바지한 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바브라 부시가 웰슬리 대학 졸업식에 가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Somewhere out in this audience may even
청중 속에 언젠가 내 뒤를 밟을 사람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백악관을 돌볼 사람 말입니다.
I wish him well.
그 남성에게 행운을 빕니다.
네,
이렇게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암시하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한 건데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는 웨슬리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She gave one of the best first lady's speeches I've ever read.
제가 읽은 대통령 부인 연설 가운데 최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연설이었죠. 바보라 부시는 이날 젊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바보라 부시가 한 얘기 가운데는 여권 운동가들을 화나게 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죠.
흰머리에 온화한 미소, 바바라 부시 하면 이렇게 푸근한 할머니 같은 인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주부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바바라 부시는 1925년에 뉴욕에서 출판사 경영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바브라와 언니 그리고 두 남동생이 매우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한동안 공립학교에 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립학교에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애슐리 홀이라는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서 스미스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2학년 1학기를 마친 뒤에 학업을 중단하고 조지 H.W. 부시와 결혼했습니다.
1941년 겨울 성탄 축하 모임에 참석한 16살 바바라 피어스는 한 살 위인 한 남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잘생긴 외모와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바바라 부시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지 부시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학교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고요. 1945년 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시작한 대학 공부와 나중에 석유 사업으로 바쁜 동안 바바라는 여섯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주부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조지 부시가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바바라 부시의 친절하고 솔직 담백한 태도가 남편 조지 부시의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된 겁니다. 대통령의 동반자 20세기 퍼스트 레이디란 책을 쓴 마이라 구틴 교수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To politics, I've never doubted that she played a major role.
저는 정치 면에서 바브라 부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첫 선거였던 해리스 군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 선거 때부터 말이죠. 아주 초기 일인데 당시 선거에서 부시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가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는 패했죠. 바브라 부시는 항상 정치 활동에 관여했고요.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지 부시 역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내에게 알려주고 상의하곤 했죠. 사람들 얘기로는 바브라 부시가 연설 내용을 조언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또 참모들이나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평가를 해줬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바브라 부시가 망설이지 않고 직언했다는 겁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여러 문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집 없는 사람도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바바라 부시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과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바라 부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부터 문맹 퇴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국 라이더 대학교 마이라 구틴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난독증이 있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브라가 아들 닐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줬는데요. 그러면서 문맹 퇴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바브라가 늘 책 읽기를 즐겼고 문학을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바브라는 무명퇴치에 관심을 둔 건 아들 때문이 아니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1980년 대통령 선거에 조지 부시가 로널드 레이건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요.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초점을 맞출 문제로 이 바브라 부시가 문맹퇴치를 골랐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장려하는데 별로 정부 예산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도움이 됐죠. 바브라 부시가 문맹퇴치 운동을 꽤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 운동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브라 부시는 부통령 부인 시절부터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는데요. 퍼스트 레이디가 되자 몇 달 안 돼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설립한 바바라 부시 가족 문맹퇴치 재단은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미국 내 다양한 계획에 재단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rs. Bush wrote two books. One when she was second lady, one when she was first lady.
바바라 부시가 책을 두 권 썼습니다. 하나는 부통령 부인 시절에 썼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 썼는데요. 이 부시 부부의 애완견이 화자가 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애완견 시프레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책은 밀리의 얘기였죠. 특히 이 밀리의 책은 큰 성공을 거둬서 바브라 부시 재단에 약 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바브라 부시는 또 라디오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 방송국의 제안으로 매주 일요일 밤에 라디오로 책을 읽어줬는데요. 대형 할인 상점인 월마트가 그걸 녹음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바브라 부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바브라 부시가 읽고 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연설을 할 때면 최근에 글을 읽고 쓰게 된 사람을 찾아내서 앞에 내세우곤 했죠.
구딩 교수는 당시 미국인들 가운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면서 문맹퇴치 운동은 바바라 부시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바라 부시가 며느리 로라 부시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가 워싱턴에서 전미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 바바라에게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바라 부시는 에이즈 예방과 무속자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자원봉사 정신도 강조했습니다. 1991년에 걸프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인 가족을 방문했는데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바바라 부시는 또 1990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위해 남편과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런 일을 한 첫 퍼스트 레이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에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아들 조지 W. 부시와 제프 부시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지금도 구호단체 어메리케어와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의 이사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she was a woman who found herself.
바브라 부시는 미국 정치 생활의 정점을 경험한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장의 아내였고 부통령의 아내였고 또 미국 대통령의 아내였으니까 말이죠. 바브라 부시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문맹퇴치와 에이즈 문제, 군인 가족 지원 그런 일에 힘썼죠. 또 온화하게 보이지만 바브라 부시는 무척 강인한 여성입니다. 딸아이 하나가 두 살 조금 넘었을 때 이 백혈병으로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바브라 부시의 그런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1대 퍼스트 레이디 바브라 부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의 두 번째 단계라며 지상전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29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하마스 테러범들이 민간 건물 안과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군이 테러범들과 민간인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주민들에게 하마스의 거점에서 벗어나라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군이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에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전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30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내고 20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필요 인도적 지원 등을 대규모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습 중단 대신 전례 없는 폭격이 확대된 데 대해 놀랐다며 이런 상황은 반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눈앞에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인도적 구호물자 전달과 더불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8일 카타르 수도 도하를 예고 없이 방문해 셰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총리를 만나 현 위기 상황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계획을 논의하는 3차 회의가 28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이날 몰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날이자 나치를 자국 영토에서 추방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 종식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10개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66개국이 참여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에 관해 논의하는 세 번째 회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몰타 회담을 노골적인 반러시아 행사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29일 중국에서 시작되는 샹산 포럼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10차 샹산 포럼에 크산티 카라스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국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BOA에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90여 개국 대표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샹산 포럼은 미국 주도의 아시안보 회의인 샹글리라 대화에 대응해 중국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앞서 지난주 마이크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차관보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고 수락했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 중국과의 군간 대화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경선에 도전했지만 선거자금 마련과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8일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계 연대회의에서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오늘부로 대선 후보 유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월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렀으며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다른 지지 후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함경도는 맑겠으나 평원도와 항해도는 구름 많고 평북은 밤부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헤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헤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